사도행전 26장 6절에서 8절 봉독해 드립니다.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열두 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립바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우리는 지금 바울이 유대에 체류한 일에 대한 기사를 쭉 읽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전도여행을 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계획을 했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그 유대 지방에 머무는 일이 사도행전 21장부터 26장에 걸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분량으로 보면 사도행전은 5분의 1 정도 되는 분량이죠. 그걸 보면 그 이 바울의 유대 체류에 대한 일이 사도행전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21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사람들이 여러 차례 만류하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죠. 거기 가면 여러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듣고도 굳이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시작한 길인 걸 보면 바울이 유대 지방에서 겪어야 했던 일은 그의 인생에 아주 중요한 어떤 의미가 있었던 것 같죠. 오늘 그에게 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 유대 지방에서 체류할 때 일들을 좀 큰 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었는가? 예루살렘에서 21장부터 26장 사이에 쭉 기록되어 있는데 우선 한 구절을 먼저 확인하고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24장 27절입니다. 24장 27절 거기를 보면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태가 지났다고 되어 있는데 그 이제 2년이 지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 가이사랴에 수감된 채로 2년이 지났다는 얘기인데 21장부터 24장까지는 그 앞쪽 일이 기록되어 있고 25장 26장에는 그 이후 2년 후의 일이 기록되어 있는 셈입니다. 바울이 있던 곳은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이어지는 여정이었는데 대략 지금 27절의 말씀을 염두에 두면 2년여에 걸쳐 2년 남짓의 기간 동안 여기에 머물렀던 것으로 볼 수 있죠. 그러면 무슨 일이 있었는가? 우리가 중간까지 살펴봤었는데 다시 한번 앞으로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21장 27절로 가보시죠. 17절부터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주의를 받죠. 사도 바울이 여러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한 일 때문에 원한에 갖게 된 유대인들이 여기 와서 당신을 만나길 벼르고 있으니 조심하라.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당신이 유대인들의 관습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결례를 행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례를 따라 행하기로 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27절에 보면 그 기간이 거의 다 끝나갈 때쯤에 성전에서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은 그 아시아에서도 굉장히 그 사도 바울을 괴롭혔던 사람들인데 저기 그놈이 나타났다. 그래서 이제 붙들어가죠. 그래서 몇 절 내려가 보시면 다짜고짜 31절에 그들이 그를 죽이려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생명 위협을 느끼고 있는 중이었죠. 그런데 천만 다행으로 당시 유대 지방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던 로마 군인들, 여기 천부장이 그 우두머리로 나와 있고 천부장과 그 이하 로마 군인들의 도움으로 죽을 위협으로부터 건짐을 받게 되죠. 그런데 그 22장으로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그렇게 해서 간신히 목숨을 건졌는데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떠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 로마 군인들에게 말을 붙이고 40절에 보듯이 그 모여있는 백성들,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모여있던 유대인들에게 이제 말을 거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그들에게 연사를 한 일이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키고 맙니다. 불에다가 기름을 끼얹은 것처럼 22장 22절에 보시면 이런 반응이 나오죠. 그 말하는 것까지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아서 이제 소요가 잠잠해질 것 같은데 연설을 하는 바람에 사람들이 더 이제 난리를 피우게 되죠. 그래서 군인들이 지금 대체 무슨 일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그 난리인지 모르겠어서 그 24절에 보면 천부장이 바울을 일단 영내로 데려가고 그들이 이렇게 행동을 이어갑니다.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라고 되어 있었죠. 이 사람 때문에 지금 이 그 소요사태가 벌어졌는데 무슨 일인지는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바울을 잡아 붙들어 매고 사정을 알고 싶어 하죠. 그런데 여기 보면 그냥 묻는 게 아니고 채찍질을 하며 신문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채찍질은 말할 만큼 때리는 게 아니고 죽을 만큼 때리고 죽기 전에 몇 마디를 이제 듣는 방식이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여기서 채찍질을 맞으면 죽게 생겼습니다. 그제서야 상황이 이 상황까지 이르니까 사도 바울이 그제서야 그 25절에 보듯 자신이 로마 시민권에 가진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이제 확인시키죠. 그래서 그 이 채찍질을 겸한 신문을 모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민권에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그 재판 절차 없이 고문을 당하거나 또 그 어떤 벌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일을 이제 모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상태로 일단 멈추게 되고 다음 날 이어서 천부장이 그 30절에 보시면 22장 30절에 이튿날 천부장이 도대체 유대인들이 무슨 일 때문에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지를 알려고 제사장들을 모으고 또 공회, 산헤드린 공회를 모아서 이제 세워놓고 신문을 하게 되는 일이 이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회를 열었는데 다시 죽을 위험에 처하죠. 10절에 보면 그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했더니 분쟁이 생깁니다. 그 얘기는 내가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이 있다고 가르쳤기 때문에 생긴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바람에 이제 공회에 모인 두 그룹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사이에 한쪽은 부활을 인정하고 한쪽은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사이에 이제 논쟁을 불러일으키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세워놓기만 하면 일이 이렇게 복잡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로마 시민이니까 그대로 둘 수 없고 이제 보호해서 이제 유대인들이 건드릴 수 없는 곳으로 데려가는 것으로 일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11절에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 이제 이렇게 그 일이 진행되어 가고 있는데 밤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잘하고 있다는 말씀이겠죠. 그리고 지금 그 예루살렘에서 겪고 있는 이 일, 사람들은 바울을 보기만 하면 죽이려고 하고 있고 간신히 로마 군인들이 그 바울을 보호해서 목숨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 담대함으로 겪어야 될 상황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었지만 상황은 더욱 위험스럽게 돼가는 것 같습니다. 그 이어지는 12절을 보시면 바울을 보기만 하면 죽이려고 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이런 계획이 나오죠. 1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날이 샘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라고 이어지고 있죠. 어떤 일인지 40명이나 된 유대인들이 맹세까지 합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식음을 폐하겠다고. 자, 그리고 작전을 이렇게 알려주죠. 우두머리들에게 가서 자, 우리가 이 사람들, 이 사람 바울과 관련된 일을 좀 자세히 알아야 되니까 그 로마 군인들의 영내에 있는 바울을 좀 우리 쪽으로 데려와 주십시오라고 청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중간에 데려오기도 전에 우리가 없애버리겠노라고. 자, 이렇게 음모를 꾸미는데 밑에 읽어보면 이 얘기를 그 바울의 조카가 듣게 되죠. 16절에 보시면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천부장에게 가서 이 조카가 말을 하도록 하죠. 그래서 천부장이 무슨 일이 있는지를 이제 듣게 됩니다. 22절에 보시면 이제 천부장의 반응이 나오죠.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시켜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밤 제3시는 밤 9시 정도 됩니다. 지금처럼 뭐 전기가 있는 때도 아니니까 깜깜한 밤이었겠죠. 그런데 밤에 여기 보면 이 사람은 천부장인데 그 동원하는 부대가 절반쯤 돼 보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동원해서 바울을 그 가이사랴로 이동시키죠. 그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는 100여 킬로 되니까 이 밤에 다 도착하진 못할 것인데 굳이 이 밤에 급히 이동을 시키는 걸 보면 또 다른 소요사태가 벌어질까 봐 걱정이 되었던 모양입니다. 천부장은 치안을 책임지고 있었는데 자꾸 이 안에서 소란이 일어나면 곤란하니까 이 밤에 이제 바울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밤에 그 가이사랴가 유대의 주도였으니까 거기 있는 총독 관저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편지도 써서 보내죠. 자, 이러이러한 일로 사람을 하나 보호해야 합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인데 유대인들이 목숨을 누리고 있어서 여기 두면 위험하니 제가 사람을 보냅니다. 이렇게 보고하는 편지를 여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1절을 보면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군인들을 많이 빼왔기 때문에 밤에 그 중간에 있는 도시까지 바울을 호송하고 나머지 군대는 보내고 이튿날 총독에게로 바울을 데리고 가라 라고 이제 명령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바울이 밤에 밤늦게 가이사랴로 이동하는 장면이 여기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튿날 그 도착을 하게 되죠. 33절에 보면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 편지를 총독에게 들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려 하고 헤롯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그 관장하고 있는 대상인지 일단 확인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걸 확인하고 나서는 이제 너 때문에 유대인들이 고발을 한다고 하니 유대인들이 와서 무슨 고발을 하는지를 듣고 내가 이 일을 처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제 가둬두게 됩니다. 근데 역사에 보면 벨릭스 총독은 이 총독은 별로 좋은 사람이 아니었고 특별히 잔인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켰던 적이 있는데 그들을 아주 그 무자비하게 진압했던 것으로 역사에 남아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게로 간 셈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얘기가 이어지죠. 24장 1절에 보면 닷새 후에 드디어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변호사가 내려오죠. 가이사랴로. 바울 고발하러 온 겁니다. 자, 바울은 뭐라고 고발하냐 하면 그 5절에 24장 5절입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해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자, 이렇게 고발을 받게 되죠. 바울을 데려다 놓고 지금 이 얘기를 듣는 중입니다. 뭐 바울 입장에서는 그 못 들을 얘기까지 들은 것 같죠. 전염병 같은 자라고 없애버려야 되는 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중이죠. 가기만 하면 안정된 삶을 흔들어 놓는 사람이니 총독이 이 유대 땅을 다스리는데도 방해가 될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우리 전통에 비추어 볼 때도 성전을 더럽게 하는 자이오니 우리도 용납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러니 처리하여 주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0절 이하에 바울의 변명을 듣게 되죠. 총독이 바울에게 말을 시키는데 이제 바울의 이야기는 그겁니다. 그 고발이 성립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11절에 이때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이 내가 가는 곳마다 소요가 일어난다고 했는데 제가 뭘 한 게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간 지도 열 이틀밖에 안 되는데 무슨 일을 꾸밀 수 있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지금 성전을 더럽게 하는 자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그렇지 않다는 얘기도 합니다. 16절에 보시면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니까 고발 내용이 사실과 다릅니다. 제가 잘못한 것 그런 고발 내용 때문에 여기 잡혀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얘기를 듣고 그 빌릭스 총독이 이렇게 반응을 보이죠. 22절을 보시면 빌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봤는데 이게 지금 고발 요건이 성립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무슨 일인지 빌릭스 총독이 좀 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판결을 미루고 이렇게 얘기하죠. 천부장이 와서 무슨 일인지 나한테 보고해 줄 때까지 내가 판결을 미루겠다. 이제 이렇게 하고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바울은 그대로 붙잡아 두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도 그 빌릭스 총독은 따로 바울을 불러다가 여러 이야기를 듣죠. 24절에 보시면 수일 후에 빌릭스가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여러 번 부릅니다. 무슨 얘기인가. 또 아내가 유대인이니까 그 유대 사람들의 관심을 갖고 얘기도 듣는데 또 다른 뜻도 있었던 것 같죠. 뭘 좀 챙길 수 있을까? 그래서 그 놓아주지 않고 자꾸 불러다가 이야기를 시켰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로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고 바울은 바울대로 붙잡혀 있는 채로 2년이 지나가게 된 것이죠. 예, 2년이 그냥 훌쩍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이제 25장으로 넘어가면 2년 후로 이야기가 넘어가죠. 자, 벨릭스가 다른 건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로마로 소환이 되고 그 다음 총독으로 베스도라는 사람이 오게 됩니다. 25장 1절에 보면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부임하고 나서 이제 유대인들의 중심 도시인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첫 인사를 하는 셈이죠. 근데 올라갔더니 2절에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2년 만에 그 새로운 총독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그때도 똑같은 얘기를 지금 유대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 가이사랴에 바울이 잡혀 있는데 우리 이 사람하고 결정할 문제가 있으니 예루살렘으로 좀 올려주십시오. 이렇게 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뭐 그 총독한테 뭔가를 결정해달라고 말하는 것 같지도 않죠. 왜냐하면 이어지는 이들의 계획을 보면 이 고소 자체의 어떤 고소를 통해서 무언가 결정하려는 뜻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중간에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총독이 이동만 하게 해주면 이들의 뜻을 이룰 수 있다고 이제 생각했던 것 같죠. 그런데 이 총독이 이 제안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근무하는 곳은 가이사랴인데 죄인은 가이사랴에 있고 그러니까 굳이 여기로 그 불러들일 필요 없이 내가 내려가면 그때 할 얘기가 있으면 너희들이 내려와서 그 고발을 해라. 그럼 내가 듣겠노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나서 6절에 보시면 베소가 다시 가이사랴로 내려가는데 이튿날 재판을 바로 열게 됩니다. 그건 내려올 때 유대에서 아까 예루살렘에서 함께 내려온 총독과 함께 내려온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2년 만에 그 재판 자리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제 새로운 총독이니까 그 정황을 잘 알지 못했을 텐데 그 7절에 보면 바울이 나온 자리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을 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뭔가 고발할 거리가 많다 그래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증거를 못 대고 바울은 이렇게 얘기할 뿐입니다. 8절에 보시면 내가 유대인에게도 가이사에게도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제가 여기 잡혀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가이사에게 잘못했으면 총독에게 어떤 벌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유대인에게 잘못했으면 유대인들의 그 전통에 따라 벌을 받을 텐데 아무 잘못을 한 게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베스도가 묻습니다. 9절에 이제 베스도는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죠. 처음 부임한 것이니까 이제 이 사람들과 적이 되면 안 되니까 이 사람들 말을 들어주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죄 지은 것이 없으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재판을 받겠느냐? 그랬더니 바울이 그 제안을 거절을 하죠. 저는 예루살렘에서 재판받기를 원하지 않고 가이사에게 재판받기를 요청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죠. 그래서 총독 베스도는 11절에 나와 있듯 그 요청을 수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땅한 권리에 따라 요청한 거니까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가이사 앞으로 그 바울을 옮겨줘야 할 책임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총독의 권한을 넘어서는 일이 되는 것으로 일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얘기가 이제 13절부터 얘기인데 13절에 이제 총독이 새로 부임했으니까 인사차 거기 있던 아그리빠 2세 왕이 방문을 하는데 이제 그 사람한테 바울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여차저차해서 사람들이 고발을 하고 있는데 내가 그 죄를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죄는 없는 것 같고 그런데 이 죄인이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고 싶다고 요청을 하는 바람에 이제 보내준 상황이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이제 물으니까 내가 좀 얘기를 들어보겠노라고 아그리빠 왕이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것이 이제 23절 이하의 내용이 됩니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부인인데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로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하고 이제 이어지죠. 공식 접견 자리를 마련합니다. 그 왕으로 정복을 뭐 정치적인 능력은 별로 없었지만 권한은 없지만 이제 존중을 해서 이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준 것이죠. 그래서 그 왕이 공식적인 자리를 만들고 총독이 바울을 데리고 와서 이제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하는 장면이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그 바울이 이렇게 불려 나와서 무슨 일로 내가 여기 잡혀와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26장에 이어진 내용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제 길게 변론을 하는데 우리가 내용을 보겠지만 결국 이 내용을 다 듣고 나서 얻게 된 결론이 26장 30절에 나오죠. 거기 보면 왕과 총독과 번역회와 그와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그 얘기를 듣고도 무죄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 하였다 하니라. 상소만 안 했어도 풀어줘도 될 문제로 보입니다. 그런데 상소라는 바람에 이제 풀어줄 수 없게 되었고 로마로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지금 여기 아그리빠가 뭘 결정을 해준 것도 아니고 결정에 어떤 변화가 생긴 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왜 자신이 무죄라고 얘기하면서도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던 것일까요? 왜 그랬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지금 바울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우리가 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2년 정도의 시간을 가이사랴에 머물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쭉 훑어본 것처럼 이런 상황, 어떤 상황이었는지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2년 남짓 머물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는 뜻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그 망각에 빠지지 않고 일관성 있게 한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할 수도 있을까 싶을 정도로 바울을 잊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로서는 아무 죄가 없어도 총독이 당신은 그 죄가 없으니 방면하겠소라고 결정을 하면 이제 죽을 위협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로서는 지금 선택지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총독의 보호 바깥으로 나가는 순간 죽임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상소를 했을 것으로 보이죠. 근데 이 2년의 상황을 보면 총독이 둘이나 바뀌고 왕도 등장을 하고 하는데 이 신문 과정에서 계속 확인되는 것은 바울의 무죄 상태였습니다. 바울이 죄가 없다는 것이죠. 자, 죄가 없다면 총독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권한에 따라 이 일을 결정해 줬어야 됐을 텐데 총독들은 바울을 살해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구류시키고 자기 보호 안에 두긴 하지만 문제를 전혀 해결해 주지 않죠.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벨릭스 총독, 첫 번째 총독에서 봤던 것처럼 문제 해결 의지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는 바울이 죽느냐 사느냐가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때마다 기억나면 불러다가 이야기를 들어보는 즉 그 정도의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었던 것 같죠. 즉 그걸 보면 사도 바울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형편에 생과 사를 넘나드는 그런 형편에 있는데 그의 안전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 가운데 그의 사정을 잘 살펴주는 관심 있게 살펴주는 사람을 갖고 있지는 않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죠. 어땠을까요? 바울은 밖에 나가면 곧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고 이 안에 있으면 내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내일은 어떻게 될까? 아마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이 이어졌겠죠. 그것도 2년이 넘게. 아마도 이런 상황이 있으니 사도 바울에게는 기도가 많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처음에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으니까 그 당시 교인들이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든 여기 가이사랴에 있는 사람들이든 바울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인도해 주시라고 기도했을 게 분명한데 우리가 지금 앞에 살펴본 내용을 보면 상황의 변화는 하나도 없는 것 같죠. 유대인들의 적대감도 사라지지 않고 있고 그리고 총독도 그냥 하던 대로 행동하고 심지어 2년 동안 붙잡아둬도 아무 일도 없습니다. 그 전에 2년이었으면 전도여행을 가도 한 번 더 갔다 왔을 수도 있을 만한 그런 기간인데 아무 일도 없이 적대감도 그대로 총독들의 우유부단함도 그대로 그렇게 지속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 시간을 어떤 식으로 이해해야 하는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지지부진하게 어떤 진전이나 변화도 없이 시간은 흘러갔던 그런 기간인가 하고 생각을 해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죠. 왜냐하면 바울은 이 시간을 지지부진하게만 보낸 것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26장의 그의 변론의 내용을 보면 이 2년 동안 바울은 별로 변화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변화되지 않고 있는 것은 적대적인 유대인이나 우유부단한 총독뿐만 아니라 바울도 그랬던 것 같죠. 바울은 과연 이 시간을 어떤 식으로 이해하고 있었는가? 나는 지금 여기서 뭘 겪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자신이 속한 상황 속에서 무엇을 보고 있는 것인가? 26장을 통해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동안 뭘 하려고 했던 것인가? 26장이 그 변론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26장 2절에서부터 그 변론 내용이 시작이 되는데 처음에 그 아그립바 왕 앞에 이런 얘기를 하게 돼서 감사히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총독들과는 달리 상황을 더 잘 이해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나서 4절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파를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지금 무슨 자기 그 과거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 아니라 그 대답을 하고 있는 중이죠.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내가 여기 잡혀와 있는가 하는 얘기를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얘기는 이것이죠. 내가 누군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어렸을 때부터 그 유대인들이 그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훨씬 더 엄격하게 잘 지켜왔는지는 저를 고발하고 있는 저 사람들이 다 기억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내가 누군지 예루살렘에 가면 다 알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럼 내가 뭘 하고 있는가, 뭘 했길래 여기 와 있는가.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열두 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립바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자, 무슨 얘기일까요? 왜 내가 여기 붙잡혀 와 있냐 하면 조상들 때부터 받아온 약속 때문에 붙잡혀 와 있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상들이 약속으로 받았고 그리고 내내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살았는데 제가 이들보다 더 그 약속을 더 간절히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소망을 간절히 품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 붙잡혀 와 있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율법을 무시해서 또는 성전을 무시해서 여기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과 성전을 훨씬 이들보다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붙잡힌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조상들로부터 받아온 것, 그것을 훨씬 더 존중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존중을 어떻게 하게 됐는가? 이하에 그 어떻게 이 도에 들어오게 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쭉 내려가 보시면 그동안 더 열심히 그 예수라는 사람을 쫓는 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데 애썼던 일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들을 박해하려고 12절에 보시면 대제사장들로부터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 저 북쪽까지 사람들 잡으러 갔던 일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자, 이런 말을 듣습니다. 짐승들 몰 때 뒤에서 이제 가시가 달린 채찍으로 몰았는데 이제 가기 싫어가지고 뒷발질을 하면 가시에 찔리겠죠. 그러니까 이 목소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열심히 그렇게 앞으로 가려고 몰고 있는 주인에게 뒷발질 하느라 고생인 짐승처럼 행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여기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도대체 누구시길래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그랬더니 답이 다시 나오죠.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자, 이렇게 해서 바울에게 전환점이 생기는 것이죠.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라고 그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약속을 품고 와 있던 이 사람. 자, 어떤 약속이었냐면 저 위에 8절에 그렇게 얘기했죠. 그 약속의 내용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과 관련된 약속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짧게 요약되어 있는데,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죽었다 살아나신 분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내내 품고 있던 약속이 실현된 것을 내가 직접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한 존재 예수를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가 오셔서 나한테 뭐라 그러시냐 하면 약속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 약속이 이루어졌으니 너는 이제 너는 내게 종과 증인으로 살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무슨 일에 종과 증인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인가? 17절 이하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자, 왜 종과 증인으로 삼는가? 그것은 이 내용 때문입니다. 자, 부활이 열렸다는 것을 증언하라고. 자, 부활하신 예수의 종이 되어 그 부활 약속에서 말하던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것을 증언하라고 부르셨다는 것이죠. 자, 그럼 그 부활의 길이 어떤 것인가? 방금 읽은 것처럼 그것은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면 죄사함을 받고 기업을 얻게 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기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기업이란 말은 목 또는 장소란 뜻입니다. 자, 죄사함을 얻고 너도 사람들도 예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에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한 자리를 자기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내가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바울은 자기 인생을 돌이키며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부활의 길을 사람들에게 여셨습니다. 그것이 내내 우리 조상들이 바라던 바였는데 그것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말하는 바람에 제가 여기 붙들려와 있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19절 이하에 이렇게 이어갑니다. 아그립바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하고 전했습니다. 자, 이 길이 열렸으니 부활의 길로 돌아와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라고 전했는데 이상스럽게도 유대인들은 이 얘기를 듣고 이렇게 반응을 했다는 것이죠. 21절에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습니다. 곧 예수가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신 것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이와 같은 빛이 전하여졌다라는 것 그것을 전하여 왔는데 이 일은 저에게 생명의 위협이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의 내용이 그가 전한 내용이 무엇인지 여기 지금 짤막하게 나와있기 때문에 그 복음의 내용을 본격적으로 사도행전 본문이 다루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긴 이야기를 읽어가면서 알게 되는 것은 이런 복음의 내용을 갖고 살아가는 바울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는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가 지금 지난 2년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 고백을 통해 엿볼 수 있죠. 자, 그는 지금 살 방도를 찾아 헤매고 있는 중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많은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했는데도 굳이 올라갔죠. 그리고 올라가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하지만 어떻게든 이 어려움을 피해갈 방도를 모색하느라 시간을 보내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죠. 물론 그는 죽음으로 뛰어들지는 않습니다. 다 죽게 되었을 때는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밝혀서 죽음의 일을 고문은 피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잡혀있죠. 그리고 때마다 불려오는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로 제가 여기 잡혀온 것은 아닙니다. 저는 로마 사회에 소요를 일으키려고 하는 뜻이 없습니다. 유대 사회에 어떤 분란을 일으킬 뜻도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 나와서 확인할 수 있는 바는 저는 유대 사람들이 조상 때부터 받아온 그 약속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 잡혀와 있다는 것은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단 유대인들에게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그들에게도 열린 복된 소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말하기 위해 여기 서 있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죠. 이것이 지금 바울의 신문의 자리에서 보이는 태도입니다. 자, 이렇게 말을 했더니 이렇게 반응을 하죠. 24절에 바울이 이같이 변명함에 베스도가 크게 소리를 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라고 말합니다. 일정 부분 맞는 말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자신이 무죄하다는 얘기를 하면 되는 것인데 그 얘기보다 더 많은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이어가죠. 베스도가 가요. 내가 미친 것이 아니오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자, 이제 총독한테 얘기하다가 아그리빠 왕한테로 대화 상대자를 바꾸죠.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자,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아그리빠 왕이 이렇게 얘기하죠. 왕한테 할 수 없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왕한테 지금 이 사람 피고인으로 와 있는 건데 피고인이 말을 먼저 용건을 꺼낼 수도 없을 뿐더러 왕한테 선지자를 믿느니 맞니 이런 얘기를 할 수 없겠죠. 그런데 지금 피고로 잡혀와 있는 사람이 왕에게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자, 선지자를 믿으신다면 제 증언을 잘 들어주십시오라고 하는 얘기겠죠. 그땐 그 얘기를 제대로 알아듣는 것 같습니다. 아그리빠 왕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지금 왜 와 있는지 모르고 나한테 전도를 하려고 하는구나. 그런 말로 내가 전도될 것 같으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말을 제대로 알아들었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붙잡혀와 있는 것 같지만 사태를 잘 보셔야 됩니다. 제가 바라는 바는 제가 여기서 풀려나는 것이 아니라 붙잡혀 있다는 사실 말고는 여기 모인 모두가 저처럼 되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거기까지 얘기를 듣고 왕과 총독과 일행들이 전부 자리에서 일어나 바울은 바울대로 무죄라는 걸 확인하고 다시 보내고 자기들의 길을 떠나게 되죠. 자, 바울을 보면 바울의 삶을 이끌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에게 중요한 것은 생존이 아닌 것 같습니다. 분명히 밖에는 지금 곧 죽을 수도 있는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저를 꼭 살려주셔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하지 않고 저는 지금 이런 이유로 살고 있습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이런 복음의 소식이 복음의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라는 것 하나하고 그리고 저는 그런 일을 전하기 위한 증인의 몫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그의 삶의 태도를 우리와 한번 비교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 지금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청년부의 대표 주제들 또 열거해 볼 수 있겠죠. 청년일부의 진학, 청년이부의 취업, 청년상부의 결혼. 자,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최대 과제일까요? 바울 인생의 최대 과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죽지 않고 사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얘기하죠. 전 죽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를 가둬놨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저를 가둬놨다고 생각하시는 모양이신데 사실 제가 여러분 옆에 있었던 셈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 저처럼 되기를 바란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앞에서 그 질문을 했었죠. 2년 동안 갇혀 있었는데 여러 교회가 연합해서 기도했을 텐데 이 가이사랴에서는 그 21장에 보면 바울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안 된다고 예언한다는 사람들도 이 가이사랴에 있었습니다. 자, 이들이 열심히 기도해서 그 이루어진 결과가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은 여전히 붙잡혀 있고 그리고 바울 죽이겠다는 사람들은 여전히 적대감을 놓지 않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벌어진 것 같은데 이들의 기도는 분명히 열심히 기도했을 텐데 무엇을 이루었을까요? 저는 이 기도가 이들의 기도가 응답된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응답되었는가? 바울이 2년 후에도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 일도 안 벌어지고 있는데 그리고 여전히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여전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경험한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열린 길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2년 동안 살해 위협을 당하는 게 어떤 것일까요? 자, 소개팅 100번 했는데 아무도 나 좋다고 안 하는 그런 일일까요? 자, 3년 동안 매년 10군데씩 그 학교 지원했는데 3년이 지나도록 한 군데도 나한테 합격했다고 얘기하지 않는 그런 상황일까요? 자기소개서를 100군데쯤 썼는데 아무데도 당신 같은 귀한 인재는 우리 직장에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이런 편지만 받는 것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만약 우리가 그런 일을 겪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아마 그 학교를 너무 진학하고 싶은데 3년쯤 학교에 못 가면 우리는 아마 폐인이 될 것 같습니다. 교회도 나오기 싫고 아무도 만나기 싫고 세상은 자기들끼리 잘 지내는 것 같고 나 혼자만 외톨이처럼 느끼겠죠. 자, 자기소개서를 100장째 쓰고 있으면 팔을 잘라버리고 싶지 않을까요? 이번 생은 기대할 게 없군 이런 세상의 얘기처럼 그렇게 여기지 않을까요? 나의 앞자리가 바뀌는데 소개팅을 해도 2년을 못 만나면 다 끝난 것 같이 느끼는 것이 우리의 현실일 것입니다. 자, 바울이 그 같은 우리의 고민에 비추어 볼 때 절대 가벼운 일을 겪고 있는 중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당 밖으로 나가기만 하면 누가 나를 죽이거나 내 지갑을 털어가거나 내 옷을 벗겨가기로 2년 동안 벼르고 있다면 교회 나오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그런 일이죠. 근데 바울은 지금도 이러고 있습니다. 2년이나 지났는데 아무 일도 안 벌어졌는데 그가 보일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내 하나님 살아있는지 어디 한번 보여봐라. 사람들이 널 안 미워하든지 아니면 내가 널 풀어주게 하든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당하셨던 조롱이죠. 내려와서 우리 구원해봐라. 아니 너나 구원해봐라. 도무지 설득이 안 될 것 같은 상황입니다. 자기도 못 풀어내고 있는데 사람들 보고 나처럼 되라고 말하는 것이 대체 무슨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습니다. 기도 응답인 것 같죠. 기도가 없이는 2년이 지나도록 이러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예전에 이 일을 접으면 접었지.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느냐 하면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잃어버리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잊지 않고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붙들고 있는다는 것이죠. 어떤 위협이 와도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사소하게 대하든 상관없이 내 인생을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잊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물어봐야 되겠죠. 대체 진학과 취업과 결혼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의 몇 프로나 설명하는 문제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으로 행복과 불행을 좌지우지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담길 인생일까요? 우리는 그러라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그래도 한 해라도 더 살라고 죽지 않고 살라는 생존의 명령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 보면 바울이 증언하듯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소식이 열렸는가? 더 이상 어둠 가운데 있지 말고 빛으로 나와라. 너희는 사탄의 권세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자들 가운데 자리가 마련되어 있으니 거기로 돌아오라라는 소식을 받게 된 사람들이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의 이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들인지, 우리 인생에 우리를 멈추지 않고 밀어가고 있는 근본적인 뿌리가 무엇인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증언에 나와 있듯 이 재판은 계속되는 반대 때문에 생긴 일이었죠. 자, 왜 유대인들은 바울에게 그렇게 반대했는가? 우리가 앞에서 봤습니다. 6절에 나와 있듯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약속을 너무 강하게 붙들고 있는 바람에 유대인들이 그를 미워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죠. 자, 21절과 22절에도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도대체 바울을 왜 죽이려고 하는가? 그가 만나는 사람마다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한 것을 말하는 바람에 죽이려고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스럽게도 이 부활의 약속과 소망은 사람들 가운데 적의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미운 거죠. 도대체 무엇을 목적으로 사는가? 우리하고는 다른 것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그대로 두지 못한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바울과 같은 일을 맡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무슨 일이 주어졌는지 모릅니다. 우리처럼 기독교 사회도 아닌 곳에서 기독교인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세상은 거의 우리의 삶을 동의하지 못할 것입니다. 내 삶이 괜찮은지 뭘 좀 설명해봐라.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제 삶은 어둠으로부터 빛으로 왔습니다. 아니, 빛 말고 학교는 갔니? 이렇게 묻지 않겠습니까? 저는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아니, 어느 권세에 있든 결혼은 했냐고. 이렇게 묻는 세상으로 우리는 살고 있겠죠. 자, 여러분, 무엇으로 답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신앙을 지켜갈 수 있을까요? 우리도 많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렇게 사도 바울처럼 되기를, 그처럼 본받기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위하여 격려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신약 321면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이죠. 자, 아그립바 왕에게도 했던 얘기를 조금 더 길게 합니다. 3장 17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로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주 안에 서라. 나를 본받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 주위에 그렇게 적대적인 풍경 속에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께 받은 약속이 있고 소망이 있으니 그 약속과 소망에 따라 우리 인생을 돌아보고 그리고 그 인생을 멈추지 않고 이 세상 가운데 어둠 가운데 빛으로 서 있어야 하는 그 역할을 우리 모두가 감당하기를 소원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빛으로 나아올 수 있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복된 소식을 허락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해 여러 곳을 다니며 전도하였지만 이제는 갇힌 상태에서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살아가는 일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가 여러 해를 지나도록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사랑을 놓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복음의 소식에 따라 자기 인생을 돌아보며 사람들을 권하고 있는 장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도 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오니 주님 저희에게 은혜 내려주시어서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빛으로 충성을 다하며 서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